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또 함께 살아가고자 참 땀도 많이 흘리시고 수고하셨을 터인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마음에 담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이 담겨져 있고요. 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도 있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도 있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게네사렛에서 치유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이어져 오는 사건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런 사건들 속에 참여하고 있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들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참여했던 그 제자들, 그 지내온 시간들,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그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자신들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파송을 했을 때 그들이 그곳에 다다르는 곳에서 축기와 치유의 사역들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되는 거예요. 되네? 되는구나. 우리도 되는구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네. 축기와 치유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자신들도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례 요한의 죽음, 굉장히 큰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동시에 누구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까? 이 말씀에는 없지만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 또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지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함,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사람은 저 예수라는 분밖에는 남지 않았다.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나마 분산돼서 이렇게 의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바라볼 사람이 예수라는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분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자신들만이 희망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얻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더해지면서 주변의 무리들이 주는 헛된 기대와 관심과 환호와 박수 이런 것이 점점 커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이 더욱더 붙는 거죠. 모든 사역의 주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치, 입지, 우리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도 치유할 수 있고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나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주님이 아닌 자식이 자신이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이 제자들 안에 곳곳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 자신들의 합리적인 이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 가서 겪었던 경험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낱낱이 보고하는 그 순간 어땠을까요? 낱낱이 보고했다는 것은 예수님, 선생님 저희가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아픈 사람도 다 낫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보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타내는 능력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나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경험과 본인들의 합리적인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 제자들의 열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라운 사건에 대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보고도 그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사건을 일으키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다라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고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놀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의 놀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경험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처럼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제자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둔감하다, 민감하지 못하다, 재빠르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완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죠. 마음이 정말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파고들 수 없는 마음,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상황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병에 걸리고 만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면 됩니까? 사람들이 지적할 수 있죠.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교회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교회를 향한 지탄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또 뭐 부끄러운 모습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모습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바로잡고 싶은 그들의 약함의 모습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그 처방이 바로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즉시 그들을 재촉하여서 무리랑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군중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마무리하고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먼저 떠나. 여기 뒷정리도 하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들, 어떤 사역이 있고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으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뒷정리도 하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모습일 터인데, 이렇게 성공적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은요, 제자들을 빨리빨리 급하게 즉시 재촉하여서 딴 데로 보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아서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혈루증의 여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인해서 그녀가 회복이 되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불러 세워놓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가진 모욕과 수치와 또 고통을 받는 그 여인, 예수님 한 분만 잠깐 모른 척 해주신다면, 그래, 누군가가 나았구나, 아, 그녀가 나았구나, 가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적인 것만 있고 겉으로 모른 척 해주셨다면, 그 여인이 조용히 돌아가도록 해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과정이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무리 회복됐다 해도 그곳으로 인해서 그 이유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보내시면 참 좋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인을 군중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녀를 부끄럽게 하고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되었음을 정당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그녀의 육신이 질병, 그녀의 육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아픔들, 외로움들, 사회적인 고립들, 마음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선포는요, 회복된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한 존재로서, 귀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단번에 인정해 주시고 선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귀한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녀에게 몸이 낫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길을 멈추고 그녀를 그렇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 채워가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날마다 가득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명령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제자들, 그 무리들과 따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박수 받고 환호받을 수 있겠지만, 격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빨리 떠나도록 분리를 시켜주시고 또 그들이 떠난 이후에 거기를 정리하시고 주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있지 않는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들과 분리가 된 제자들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에 모여있던 군중들과 다르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여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이적들, 기적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열광에 빠져서 스스로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둔화해지고 있는 마음이 더 둔화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재촉해서 다른 곳으로, 바다로, 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더 넘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따로 분리시켜 주셨고, 본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안정적이지 않은 곳이 바로 산이었고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의 환호와 평가보다는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더 귀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님도 산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영적인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환호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확고히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제자들도 바다를 향해, 또 바다 한가운데 항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상황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완악해지고 둔화해졌던 그 마음을 깨닫고 벗어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그렇게 자신들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깊이 만나길 원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즉시 서둘러서 그곳으로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무색하리만큼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였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둔화해졌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감당한다 하면서도 어느덧 나의 마음과 나의 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상황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미 그 문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두려워 떨면서 손에 움켜진 노를 놓지 못하는 그 노를 놓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방법만을 바라보고 한계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둔화해져서 입술로는 은혜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그래서 감추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그래서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을 만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러한 연약한 마음들, 연약한 상황들, 부끄러운 순간들 만날 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따로 분리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따라서, 주님이 가르침 따라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이 발견될 때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덮고 그것을 포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혼자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주님을 모른 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기 이전에 믿는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계의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망의 나를 추구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 이후에 게네사렛 지방에서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별반 다른 것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왜 나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혼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삶, 그것이 연약함을 깨닫는, 발견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그 신성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인성을 다스리기보다는, 그 신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다스리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와 같이 무너지기 쉬운 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무너지고 나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나의 부끄러움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홀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고민하고 연구해도 완전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책 같은 것이 나올지라도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만남을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인정하고 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함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열어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인생의 노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 나의 삶의 어려움과 광풍은 주님 앞에 순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두에 나눴던 마가복음 6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험하고 듣고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숨가쁜 삶을 보게 된다면 또 하나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분주한지요. 먹질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으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오래전에 보았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터인데요, 그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여서 뒤로 미루어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가르침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연약함 앞에서도 낙심하기보다는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홀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주신 삶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참 버겁고 두렵고 떨리고 또 연약한 많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숨기고 포장하고 또 다른 것을 드러내세우지만 하나님, 저희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라 이야기하면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혼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지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응답받으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